할렐루야. 코로나 시국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함께 하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불을 많이 축적한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해서 큰 재벌이 된 사람들이 종종 하는 것이 큰 재단, 자선재단을 세워가지고 사회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돈 안에 인생의 의미 그 자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은 부를 축적해서 허무함을 느껴서 주로 하는 것이 자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계에 여러 가지 큰 자선재단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재단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상식적인 것이라고 해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다라도 뭐 크게 당황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빌 게이츠가 세운 빌 게이츠 재단입니다. 한 70조 원이 된답니다. 그 규모가요. 뭐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70조 원을 거의 다 자기 개인 기부로 사제로 충당을 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빌 게이츠는 천재이죠. 윈도우스를 개발을 했고 유능한 사업자입니다. 천재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성실성을 더하여 가지고요 자선사업을 해도 아주 모범적으로 자선사업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그분도 빌 게이츠 재단에 어느 정도 큰 기부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기부를 결정하게 된 큰 계기가 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빌 게이츠가 수시간 동안에 그 자선 사업에 관련된 서류를 집중해서 보는 것을 보고 이 사람에게 내 돈을 맡기면은 정말 성실하게 유익하게 쓰겠다라는 믿음이 확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선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 보니까 빌 게이츠가 과거의 빌 게이츠가 아닙니다. 스캔들 같은 것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을 해가지고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어요. 멜린다 게이츠라고 이제 아내가 있는데 참 그분도 존경을 받는 사업가이고 또 자선사업가였는데 모델이라고 생각한 커플이 이혼을 하게 되니까 실망을 하고 또 뉴스에 보니까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이 부도덕한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저는 빌 게이츠를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이 다면적이고 되게 복잡한 사람이구나. 천재성이지 성실성도 있지 그런데 또 보이지 않는 삶에 보면은 구멍이 뻥 나 있는 뭐 그런 천재성을 가지면서도 복잡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복잡한 다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발견되는데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시편 이 아름다운 시편을 만들었던 노래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대단한 신앙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신앙의 모델이 되고요. 또 자기를 죽기까지 쫓았던 사울 왕이라는 사람을 두 번이나 용서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준 어떻게 보면 인격성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재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죠. 이 사람은 유명한 이제 음악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세 전에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국구 스타가 될 정도로 유명한 인기몰이를 했었고요. 또 그 덕에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천재성을 가지고 또 신앙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실수가 많았어요. 어떤 실패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더 자세히 보면은 아픔이 많았어요. 상처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삶에 있어서 좀 부끄러운 일들, 이러한 것들을 범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은 막 애 끊는 그 외침이라든지 감정이 호소하는 그의 아픔을 해소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이런 깊은 내면에 이리 뒤에 있는 그 삶의 뒤에 있는 부분을 봤었을 때, 아 이래서 다윗이 이렇게 애끓게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구나,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환난 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은 환란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삶을 맞춰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봤었을 때 이러한 아픔과 다면적이고 약간의 성격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일단은 다윗의 삶을 또 아픔들을 좀 살펴보고, 다윗의 어떤 부분이 이러한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고 삶을 마치게 되었는가, 이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윗은 부도덕한 도덕적인 죄가 많았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을 했습니다. 이 살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심한 게 1급 살인입니다. 이것은 세심한 계획을 해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했었을 때, 그래서 재판에 가서도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다툼의 여지가 되고 판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부도덕한 좋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아를 살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징계도 받고 그것 때문에 그 가족 안에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간의 갈등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 아들, 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암논이라는 장남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암논이 배다른 그 자매, 이 형제를 다말이라는 다윗의 딸을 강간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대단한 가족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마음에 앙심을 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에 의해서 다윗이 수치심으로 쫓겨다니고 또 가족 안에 여러 가지 창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 다윗의 이 약간의 좀 부도덕하면서 또 어떤 성격적인 어려운 면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또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다윗의 좀 삶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개인사를 성경을 보면서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부모는 나를 버렸사오니, 이 말이 나오잖아요. 시편에서 다윗이 굳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버린 거예요. 이게 은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서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버림을 받은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으러 이새 집, 다윗의 집에 왔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 집에 왔었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형제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만 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것을 봤었을 때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아니면은 소외되었던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후에 왕이 되었었을 때 부모에 대한 기록이 거의 안 나와요. 많은 것을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죠. 부모들하고도 관계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데 형제들하고의 관계도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은요,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큰형이 다윗에게 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어떠한 상태를 살피려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와서 형을 만났는데 큰형이 엘리압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너에게 맡겨진 양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양치기가 아니냐? 그런데 왜 여기에 왔느냐? 이렇게 일단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해요. 큰 형이. 이걸 봤었을 때도 어떤 상당한 어떤 감정적인 아니면 형제 간에 뭐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다윗이 이 말을 들었었을 때 대단히 상처를 받고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원가족, 우리가 상담적으로 봤었을 때 원가족, 원래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워서 마음의 상처가 많았던 사람인 것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결혼 생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있는데요,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구해주는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미갈이 구해줘서 이렇게 도망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치면서 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라고요. 그래서 이미 결혼 관계가 있는데 아무리 쫓겨다닌다고 해서 또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갈의 생활에 그렇게 외롭고 또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보다 못해서 이 발디엘이라는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야 너는 발디엘이라고 살아라, 발디엘과 살아라 이렇게 하고 발디엘과 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행복한 생활을 했던 걸로 이게 유추가 돼요. 오랫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미갈과 발디엘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잘 살고 있는 미갈을 왕으로 부르는 겁니다. 헤어지게 하는 거. 너 이제 나한테 와. 그래서 미갈이 이제 미갈이 이제 다윗에게 다시 오게 되고요. 그래서 미갈을 사랑했던 이 남자 발디엘이 미갈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이것은 이제 미갈이죠,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제 다윗의 장군이죠, 아브넬이 그에게 이제 돌아가라, 이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갈과 발디엘이 살았던 동네가 라이스라는 곳인데요. 바울림은 에루살렘 근처의 동네인데요. 여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240km 돼요. 240km. 240km면은 여기서 대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어떻게 따라왔다고요? 울면서 따라왔대요. 자매님들 상당히 감동적인 장면 아니에요? 예. 우리 형제들은 No way, impossible 이렇게 생각을, 드라마틱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이 다윗의 첫째 아내가 이제 헤어져가지고 또 다시 재혼 같은 걸 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 여자를 이제 왜 이렇게 갈라놓고 데리고 오냐 이것이에요. 미갈의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미갈이 상처받았던 장면을 어떤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요,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서 에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언약궤가 옮겨지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장면에서 이제 다윗이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미갈이 한마디 해요. 왜 이렇게 경망스럽게 춤을 추냐, 아래가 다 보이도록. 이게 그러면서 상당히 비난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말은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내가 기뻐해서 춤을 췄다. 그런데 여기다 한마디를 딱 끼워 넣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사울 왕이죠, 너의 아버지와 사울 왕의 온 집을 버리고, 그러니까 너의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를 주권자로 삼았다, 그래서 나는 춤을 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전형적인 부부싸움에서 볼 수 있는, 아니면 갈등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좀 성격적인, 좀 인격적인 흠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좋은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다윗 안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족 관계도 안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음모가 난무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 또 형제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엉켜져가지고요, 환란이 되어서 다가오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위치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고통에 처할 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실수도 많이 하고요, 또 실패도 많이 하고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주는 일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 같이 낙심하고 또 우울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삶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내면의 아픔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 방탕해지거나 뭐 폭군이 되거나 뭐 자기가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 또 망상 장애 같은 거, 뭐 편집증적인 이런 게 있어가지고 대적들을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정말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바란다면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리고 그의 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라고 했어요. 그 전을 사모한다는 게 무엇일까? 간절히 바란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지만은요. 다윗은 그 전을 말할 때 5절에 보면은 다른 표현을 하나 했는데 초막 또는 장막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장막에서 텐트라는 말인데요. 장막. 이것은 성전이라기보다는 텐트를 말을 한데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텐트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다윗의 텐트에 얽혀져 있는 의미를 알았었을 때 우리가 다윗이 그의 전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렇죠?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으니까 다윗의 장막도 무너졌죠.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의 장막 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 감독을 통하여서 말을 할 때 내가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해요. 이 모세의 성막도 있어요. 율법을 받은 모세의 성막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 성경에서. 그리고 놀랍고 아름다운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장막에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텐트인데 지성소, 이 언약궤, 이 법궤를 두는 언약궤를 두는 지성소와 또 성소가 있는데 이 성전과 성막에서는요 그걸 가리고 있는 휘장이 없어요. 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우리 성경에서도 나왔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바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음적인 의미가 구원사적으로 들어있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윗의 장막 안에는요 이미 휘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나오라, 하나님께 바로 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나오라,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다윗의 상황 또 다윗의 시편에 적용을 해보면은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염치 없이 바로 나와도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조건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음을 했든지, 우리아를 죽였든지, 또 너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많은 백성의 고난을 받았든지, 그 죄의 무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나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게 대단히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른 원수들을 비난하고 원수들을 욕하고 막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나 앞에 나와서 노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일단 내 형편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분에 차든지 낙심하든지 줄 것 같든지 하나님께 무적되고 나오라는 것이요. 나오라, 임재 있는 곳에 나오라.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실제 삶에서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 어려움, 다 신앙인들인데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 마음의 아픔들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신앙도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도 어려워진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적이 많이 있어요. 어떤 우울증에 걸렸던 분은요, 매 주일 예배 나오는 게 마음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려고 지하철을 기다리다가도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인데요, 이 교회 나오면 어떨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교회 나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 텐데, 아 나가서 내 모습이 어떨까?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모든 것 생각을 뒤로 하고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오자.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우리가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토로하자. 이것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다윗의 장막에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공동체성이라는 것인데요, 다윗의 이 장막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면은 절기,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절기가 다 성전 중, 다윗의 장막 중심에 모여서 다 축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주로 나왔던 게 악기 소리가 큰 이것을 동원해서 이 음악과 노래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축제 분위기. 다윗의 장막은요. 그리고 모인 다음에 음식과 친교가 있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이 텐트, 장막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들에게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제사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보면은 이 다윗의 시편의 후반부에 보면은 다 그게 뭐냐면 함께 성막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들 보면 120장 이후로 보면은요, 다 함께 올라가면서 함께 하면서, 네, 함께 찬양하고 서로 손을 잡고 의지하며 공동체성을 가진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요, 힘들 때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의지하고, 괜히 어려울 때 공동체와 소그룹이 끌어주고, 또 공동체가 약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개인의 사모함과 공동체성이 함께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했었을 때 저는 한 두 가지 우리 실제적인 삶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염치 없이 하나님께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망하지 않게 합니다. 망하지 않게 해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다윗도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그의 여러 가지 실수들, 죄, 아픔들에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말년이 사실은 상당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은 뒤에 다윗은 영적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년은 어떻게 보면은 일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그가 마지막 말년에 여러 가지 기력이 없고 힘이 듬에도 불구하고 집중했던 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거의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였어요. 수년간에 걸쳐서요. 네. 돌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성전의 설계도를 준비하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준비하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력이 없고 또 영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원수들이 난무하고 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것은요, 하나님께 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위치를 잡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그가 홀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여러분이 첫째 목표를 하나 삼는다면은요, 이것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한다, 이것이에요. 예.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악화되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에요. 예. 낙심이 들고 또 절망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악화되면은요, 이제 우울증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악화되는 것을 막게 해주는 거 하나님께 나올 때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환경을 보면은 사실은 쉽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미세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신비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요, 오늘 27편 13절에 보면은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었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산자의 땅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산자의 땅의 반대말은 죽은 자의 땅이죠. 예. 우리가 어려움에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극심한 어려움에 있었을 때는 마치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아요. 정말 다윗도 어려울 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산자의 땅에 있게 된다. 이건 뭐죠? 산자의 땅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 세계를 말해요.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현실 세계를 말해요.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의 삶, 나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가 볼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학을 한국에서는 제가 하지 않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한 1, 2년간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도 잘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신학교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학기 말 때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정말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그 많은 시험과 그리고 그 많은 그 페이퍼들, 리포트들을 다 작성하는데 학기 말 정말 힘든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 미국 친구들이요 저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행인 되어라는 말이요. 행인 되어, 행인 되어. 여기 여러분 보이죠? 아주 중요한 수거입니다, 여러분. 예, 사용할 수 있는 행인 되어. 예. 이 말에서 행인 되어, 준 행인 되어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런 말을 해줬어요. 아, 이 행인 되어가 그곳에 걸려져 있어라, 이마 예, 매달려 있어라. 예, 문법적으로 이제 아, 이게 그냥 리더럴리 그냥 문자적으로는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는데, 아, 버텨라 이 말이죠. 버텨라, 잠깐 버텨라. 너의 어려움이 어려가지 않고 that'll be okay. 많은 것이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Hang in there. 그다음 두 번째가 너가 있는 그 자리를 지켜라. 어렵다고 할지라도 너의 그 학생으로서의 위치, 전도사로의 위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위치, 그것을 지키면서 잃지 말고 그것을 지키면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에 집중을 해라. 상당히 권면이 되면서도 격려가 되는 거야. 너 조금만 버텨. 이 고통이 오래가지 않아.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어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 가지 은혜로운 말 중에 하나가 저는 행인되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서 조금만 참아. 조금만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은 공동체성을 갖기 때문에 주의전을 사모한다면은 우리 안에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힘들 때 친구에게 행인되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여유와 또 그들을 향한 사랑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hang in there, 그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